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어느 하나도 땅의 것이 아니오 하늘의 것인지라. 하늘 백성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오니 사람의 지식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확인이 되어지고 또 소중히 여겨지고 믿음 가운데 깨달아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하는 선한 의지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랑을 권장하죠. 모든 문화와 예술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또 대부분의 종교는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의미가 깊고 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개념을 몇 마디 말로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서 사랑의 뜻을 좀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사람이나 사물 등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로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타납니다. 일단 오늘은 사람 간의 사랑으로 좀 좁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국가에 대한 사랑, 어떤 관념, 예술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물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요. 사람 간의 사랑,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도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좁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전적 의미에서 이제 사랑은 결국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깊은 호감이 있으면 사람들은 보통 이미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나아가 좀 더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고, 그래서 그것을 외부로 말이나 또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고,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면 선물을 주거나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하거나 좋은 것을 뭐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에서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랑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러니까 호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행동, 특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 이런 것을 두 번째 의미로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의 사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어떤 사람을 특별히 깊이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되면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면 잘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에서의 그 사랑, 그 사랑은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인간만이 보일 수 있는 가까운 어떤 대상끼리, 뭐 사람은 아닙니다만 동물도 약간 그런 정서를 보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 두 번째 사랑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좀 어려운 말로 가치지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인데 또 행동인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흔히 박애라는 표현도 씁니다. 널리라는 의미의 박자, 그다음에 사랑한다 해서 애자를 쓰죠. 그래서 이 박애, 이것이 어떤 개인 간의 사랑보다 상대적으로 더 훌륭하고 귀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런 사랑의 정의에 따라서 사람들은 보통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번째 의미에서의 사랑, 뭐 박애, 이것은 좀 더 어렵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죠. 그래서 종교나 윤리도덕이 이 두 번째 사랑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보통 사회가 기독교의 이 주장을 강하게 하죠. 이런 사랑을 해라.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요. 성경에 사랑하라는 교훈이 자주 나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기억한 사람도 비신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그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는 단어 사랑,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이 아가페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회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거나 또 자선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 사랑을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하죠. 근데 반면에 교회가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좀 이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면 사랑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그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돕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어쩌면 다수의 신자들도 사람들이 스스로 사랑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박애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뭐 모두는 아니더라도 좀 뛰어난 사람들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사랑의 정의가, 일반적인 정의가 기독교의 사랑과도 일치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본문 7절에서 요한사도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록된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죠. 본문 11절에서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여서 단순히 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의무다라고 강하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의하면 이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사랑, 사람에게서 비롯된 그런 사랑과는 다른 그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랑.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요한의 이 권면에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의 사랑도 하나님부터 나왔다, 하나님부터 나온 사랑과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의 설명을 보면 그러한 반박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과거 수동태거든요. 이 시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사실 우리말로는 안 됩니다만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요리마 성경으로는 화목제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은 달래는 것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죄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지라 마치 정의로운 판사나 정의로운 경찰이 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앞에 있었을 때 그를 마땅히 잡아야 하고 또 판사는 그를 마땅히 죄 있다고 벌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신지라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달래는 것, 누러뜨리는 것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물이 되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실상 9절과 10절은 같은 사실에 대한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대속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질, 품위,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보죠.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그 원수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께 혐오하시고 마땅히 벌하셔야 되고 크게 진노하셔야 되는 원수 같은 존재란 말이죠. 단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 창조 가운데 다 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배신한 존재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류의 그런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뭐 살피고 보살피고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계속 배신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등을 돌리잖아요. 그게 전 인류의 보편적인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우리가 사실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살아가시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 정말 밉고 아니면 내가 살았던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를 배신했던 어떤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정서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뭐 같이 일을 할 때 정말 악의적이어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보통 좋아할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까 박애, 좀 고차원적인 사랑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혐오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을 아는 지혜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위해할지, 사람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계세요. 그래서 죄로 인한 무섭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게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문제가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감정을 앞세우죠. 근데 정작 그 대상을 어떻게 좋게 할지, 그 대상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한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정말 뭐가 필요한지, 뭐가 유익이 되는지, 뭘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죠? 그리고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좀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이웃도 그렇고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데 지지고 볶잖아요. 그죠?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사랑을 받는 대상, 부모 입장에서 자녀라고 하면 자녀가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나요? 라는 말을 하기까지도 하는 경우도 많죠. 나를 사랑하긴 하나요? 부모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래서 잘해줬는데, 잘해준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결과적으로 그 자녀는 난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 문제잖아요. 그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실제로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것이 진짜 진정한 사랑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이 사랑 계획은, 이 사랑의 행위에 대한 의지는요, 하나님의 뜻은 변한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계획, 이것이 언제부터 비롯됐다고 하죠?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창세전에. 여러분, 보통 사람의 사랑은 어떤가요? 보통 사랑한다 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강도가 약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간다 하는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비교적 다른 어떤 관계 속의 사랑보다 오래간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사랑도 어떤 상황이 이어질 때마다 기복이 심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컨디션, 나의 감정상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것도 막 바닥 끝까지 없는 것처럼 떨어졌다가 좀 이렇게 그것이 느껴지는 것 같다가 이렇게 굴곡이 심하잖아요. 인간이 행하는 그 어느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끝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어떤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던가요? 어떤 부모와 자녀가 정말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사랑의 정도가 있다면 그 사랑의 정도를 완전히 채워서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너무 다르죠? 넷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텐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본질상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내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뭐 사람도 연인 사이에 혹은 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기도 하죠. 간혹 봅니다. 간혹.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 현장에서 자녀를 구하고 대신 죽음을 택한 부모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 또한 극히 예외적이고요. 사실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 줘요. 여러분 뭐 자녀나 부모에게 뭐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장기 뭐 이식을 해야 되는데 내어주고 싶다고 해서 내 거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안 맞으면 못 내어줘요. 어떤 자녀가 혹은 어떤 부모님이 정말 큰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졌어요. 마음은 있죠. 다 갚아주고 싶고. 능력이 없는 걸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뭐 생명,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부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소중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사실 비유하자면 지구와 그다음에 지구에 있는 어떤 먼지 한 톨 이 정도의 비교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라면 사람의 생명은 먼지 한 톨 봐도 못 하거든요. 아니 사람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우주 전체도 하나님이 지구라면 지구에 있는 먼지 한 톨만도 가치를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 대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헤아리고 또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이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 의지, 능력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진실과 옳음의 바탕을 둔 이 특별한 성품, 제가 설교 초두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타종교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과 행위, 그 너그러움은요, 진실이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오늘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의로움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지요. 사도는 이 사랑의 진면목, 본래 사랑,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 이상 지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의적인 면에서, 전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이상 스스로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내어낼 수 없습니다. 비록 여전히 지식의 일부가 있고 정서의 어떤 형태가 좀 남아있고 뭐 의지도 조금 발현되긴 합니다만 또 남을 위한 사랑의 약간의 형태도 있긴 합니다만 방향타가 고장난 배와 같아요. 조금 가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내에 이리저리 바람이 흔들리다가 길을 잃고 좌초하게 됩니다. 기초가 아주 부실한 건물 같아요. 그러니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사랑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니 성경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살펴서 사랑의 참사랑의 의미를 배워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든다고 해서 섣불리 내가 사랑한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이같이. 이같이는 우리가 살펴본 앞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참사랑이 거기 있으니 사랑의 원형이 거기 있으니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좋은 마음이 들어서 난 좋아합니다. 당신을 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삼아서 교회 형제들에게 사랑을 권하고 있으니 우리도 당연히 이 교훈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의미만 하더라도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린 좀 분석해드린 그런 의미만 하더라도 실은 어떠세요? 부담되죠.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하는 사랑의 내용인데요.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렵잖아요. 그죠? 가장 소중한 걸 내어줘야 되고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상대 입장이 충분히 되어줘야 하고 이런 일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담이 되니 적당히 어떤 선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사도는 이처럼 그냥 본으로 삼고 따라가라라는 그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깊은 결론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죠. 사도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형을 보이셨다라고 말한 데서 그치지 않고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사랑은 참사랑이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니까요. 이 참사랑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낫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온전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행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웨스트민스터 2장 1항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교리가 나타나는데요. 여러 가지 말이, 여러 가지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셔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부분도 없고 또 어떤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죠.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에 어떠한 나님도 없고요.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할 것이 사실은 없으십니다. 우리처럼 육신이 있어서 육신은 나뉠 수가 있고 그죠? 어떤 나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성이 전혀 없는 초월자시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단순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순하다. 하나님의 성품은 나뉘지 않는다. 부분이 없다. 이런 뜻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범신론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 어떤 우주나 어떤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관념, 뭐 정신, 유동도다. 뭐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피조 세계와는 분리되어 살아계시는 인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단순하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랑을 표출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분리가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는 것과 우리 밖으로 사랑이 드러나는 것과 우리가 분리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사랑하는 명령을 사랑하라 라고는 본문의 명령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신자의 그 상태와 결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죠. 본문 7, 8절의 논리가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을 하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연히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분리되지 않는 성품인 사랑 또한 당연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9절부터 10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죄물이 되게 하신 바로 그 일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와 연합되어 주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와 동등하게 사랑 그 자체이신 성자께서 우리의 대신이 되어주는 그 일을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일로 표현하고 계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행위는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사랑께서 사람에게 오신 가장 가까이 오신 일이란 말이죠. 우리로 단지 사랑을 밖에서 교훈하고 이렇게 해봐라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단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삼아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권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사랑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시니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신자의 상태의 변화로 말미암은 결과라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시면 그로부터 참사랑이 우리로 다시 우리 밖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가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였지만 이 먼저 된 영적인 원리 없이 너희 마음대로 사랑하라 라는 교훈이 아니라 이 원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 원리에 속한 자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이 덧붙여지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용서해 주시죠. 이런 표현이던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용서 받은 것으로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명령을 다른 말로 하면 좀 비약일지 모르지만 이 거룩한 논리를 다 알고 나면 결국 사랑하는 교회여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라라는 말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것을 그 사실 자체를 알아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사랑을 도모해야 된다. 사랑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물든 아담의 본성을 가진 것이고 사단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들었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아버지의 영이시자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진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거룩한 논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참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 내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나에게 오셨구나. 그분으로부터 이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구나. 길이 열렸구나.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구나. 이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이 진실을 알고 그러하니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과 이것을 도무지 모른 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가 신자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많은 경우 물론 과정상 그것이 어떤 과정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그것은 허망한 인생들의 거짓된 사랑일 공산이 큽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참 종교임을 믿으시죠? 유일한 종교임을 믿으시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 참 종교는요, 기본적으로는 함의 종교, 영어로 하면 doing이 되겠죠? 함의 종교라기보다는 됨의 종교입니다. 영어로 하면 being입니다. 되는 게 먼저예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물론 성경이 함을, doing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다만 이 함이라는 것은 먼저 됨이 선행이 되어야 온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됨이 없이 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됨이 무엇입니까? 됨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믿는 자에게 오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가 있는 것이 진실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첨단 과학 중에요. 첨단 과학 중에 그 양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입자라고 하죠. 작은 미세한 알갱입니다. 그 원자, 뭐 전자 이런 것이 포함되죠. 이것의 운동을 연구하고 예측하는 학문이 양자론인데요. 첨단 과학이죠. 이 양자역학은 하나의 전자가, 전자가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 알갱이거든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과학 측정 장비로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검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작냐 하면 그래서 동전, 100원짜리 정도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도 작은 알갱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입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를 그 동전 크기만큼 확대를 하면 그 동전은 지구보다 더 커집니다. 그 정도로 입자는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자가 동시에 입자, 입자는 딱딱한 알갱이거든요. 입자와 파동, 좀 어려운 말인데 파동은 뭐냐면 파도치는 움직임을 말해요. 여러분, 제 소리를 여러분 다 들으시잖아요. 여기 이제 스피커에서 이제 소리가 나갔는데 이게 만약에 입자처럼 그냥 한 방향으로 나가면 그 방향에 있는 분만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이 모두 퍼져서 듣는 것은 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이렇게 원형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운동을 파동이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 소리가, 제 음성이 공기가 마치 물처럼 물이 파도를 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모양으로 움직여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입자면 입자고 어떤 존재가 입자면 입자고 어떤 것이 파동이면 파동인데 작은 이 전자는 입자와 파동을 동시 상태로 갖는다. 이게 양자 중첩이라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보면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를 이렇게 보내면 그 두 구멍을 동시에 지나갑니다. 분명히 하나의 존재인데 하나의 작은 알갱이인데 두 구멍을 동시에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멍을 지나갈 때 하나였던 것이 그 두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양자역학은 결과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직관적인 이해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동의하면서 또 그걸 존중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물며 물질 세계도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이타한들, 그것을 감히 누가 거짓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양자역학을 초창기에, 지금도 한 100년 전에 양자역학을 주류과학으로 올린 인물 중에서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자역학을 사람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인간이 문제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이 문제다.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문제고 이 양자의 중첩 상태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두 구멍을 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언어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 이러한 경험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 전자가 동시에 두고 머진한다는 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고 유일하신 분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셔서 잘라지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세 위격이 구별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언어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과학자도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말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따라 말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어처상토하는 얘기, 아는 얘기다 이렇게 처음부터 고개를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직 인간이 문제입니다. 이 과학자의 말처럼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의 한계가 문제일 뿐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연합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실이에요. 그것을 감각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이 문제인 것이죠.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을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알게 하십니다. 받아들이게 하신단 말이죠. 과학자들도 어쩌면 한계가 많다 할 수 있는 실험과 그 이론과 그 이론에 대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확증하는데요. 우리의 사실을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그 마지막 만찬 때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잖아요. 세례와 성찬.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의 교회가 계속 간직하라라고 하신 의식, 그 성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 성찬의 의식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만 다 그 의식 자체를 아시죠?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일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빵과 포도주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지 몽매해서 한계가 많아서 그 영적인 실존을 도무지 감지하지 못하니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은혜 가운데 그래도 감각하러 제가 그래도라는 표현을 씁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지혜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감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주신 보이는 방식의 의식이 그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의식이 바로 성찬이자 이 빵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이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인 것이죠. 결국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됨입니다. 우리의 됨.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신 것, 항상 행하도록 하신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거든요. 물론 현대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이것이 잘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도행전의 흔적을 보면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이 됨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하잘 것 없는 존재와 하잘 것 없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비참한 존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영광되게 높이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 성찬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복되게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다 말씀하셔서 이 의식을 주었으니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의식에 참여하면 그 사실을 충분히 충만히 간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이 영적인 사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거리가 있는 사실처럼 여겨지죠. 그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만찬을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빈손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 행함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에 이 부담을 갖는 것, 오늘 모범으로 보인 이 사랑의 모습에 마찬가지로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부담을 갖는 것은 우리의 됨을 자꾸만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됨을 항상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함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됨을 간구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현실처럼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십시오. 그로부터 행함은 좀 부담이나 어떤 정말 숙제처럼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성찬이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이 됨에 대한 인식이 정말 선명하여서 행함의 현장에서 그 행함을 자연스럽게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나 우리는 사랑의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참사랑이신, 사랑의 원형이신 충만한 사랑을 그렇게 행하실 수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선명하게 우리의 전 인격의 지정에 항상 담겨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의 시작이 그것인 줄 오늘 말씀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이 깨달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 됨에 대한 알미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지만 바로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이 되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의 명령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명령이 어떤 부담이나 우리의 삶을 이중적으로 만드는 외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담이 아니라 헛된 책임이 아니라 진정한 변함으로부터 말미암은 됨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행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제 이어질 성찬 가운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충만히 드러나서 우리를 정말 사로잡는 우리의 온 인격을 사로잡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로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됨을 잊지 않게 만드는 거기에 힘을 두게 하는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